제2장 홍콩과 광주의 통역자들과의 대화 기록 2. 시간 1949년 8월 30일 저녁 화요일. 장소 광주. 육신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냄. 위자매님의 질문. 저는 자주 몸이 약하게 느껴져서 영적인 생활이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 수 있습니까? 니 형제님의 답변. 당신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데에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은 그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병이 심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생활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것이 이상적인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은 헛되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이 더 좋아지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이 아주 바쁜 열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 자라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점포에서 분주한 사람도 주인이 되고서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각은 아내를 얻은 후에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총각일 때라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좋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정해진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강건하든 연약하든 그 중간 상태이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조금 좋아져야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죄를 조금 덜 범하며 도덕성이 조금 좋아져야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럴 필요가 없고 다만 당신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권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휴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닌 밭을 갈고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데는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이상적이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안배로 허락된 우리 육신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모두 그분의 생명이 확실히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 성령의 통제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은 원래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많이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면 이것으로 인해 양심의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면적인 활동은 혹 감소될 수 있지만 당신 속에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과의 접촉은 결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접촉은 조금도 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집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압니다. 어쨌든 당신 자신이 행할 것을 당신 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이 얻은 것은 초월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어 당신의 몸을 더 좋고 건강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지 않으시고 원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얻은 그리스도의 초월한 생명을 나타내기를 배우게 하는 성령의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세의 권능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울의 몸의 가시에 대해 주 예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시지 않고 그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족한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입니다. 가시가 있어야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갓 믿은 사람이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쉽게 치료를 받는데 이것은 그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주 되심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그리스도인은 쉽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주 심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님의 요구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에서도 갓 믿은 사람은 쉽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그러나 오래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10일간 꾸준히 기도해야만 사람을 주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치유하심도 당시의 분위기를 보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흥이 있을 때 자주 외면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때의 질병이 가장 쉽게 치료를 받습니다. 가령 오순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절름발이를 치료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그림자까지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는 디모데의 위장병에 대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의 위에 덮도록 누구에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생각에 관하여 강형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강형제님의 질문.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있는데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교통할 때 범위를 넓혀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 개인의 생활에서 아주 모순을 느낍니다. 나를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말하겠고 나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또 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역에서 나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의 답변. 사람이 하나님의 헐어버림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자연히 출로를 찾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지불식간에 당신의 생각하는 힘을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사용한다면 다른 일에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의 문제는 많은 때 생각 속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 사람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질병이 있는 것은 사실 그의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마음이 좋지 못한 것은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만 다루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증세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병의 근본을 치료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면 당신의 생각은 자연히 옳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성향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향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 마음이 빗나가면 생각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주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조급한 말 속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말 그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그녀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말을 처리하는데 말만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 그 자체를 처리하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자기의 마음을 처리하고자 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처리한 후에야 비로소 그녀의 말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뒤따라 지나가게 됩니다. 생각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도 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작은 죄도 좋게 하나님의 빛비춤을 가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죄가 처리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의 상태와 외면의 생각이 다를 리 없습니다. 마음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곧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생각은 마땅히 극도로 집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생각을 임의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바보 자매님은 만약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일 생각을 임의로 방임하고 혼 밖으로 떠돌아다니게 한다면 일단 기도하고 섬기려 할 때 즉시 생각을 집중시킬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외면적인 일로 말미암아 불타는 화전을 우리 생각 속으로 쏘아넣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은 우리가 사탄의 수중에 떨어져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항상 외면적인 일들에 대해 반응이 있게 되고 모든 것에서 생각이 방해하며 온 존재를 소모되게 합니다. 결국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고 할 때 생각이 쓰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로 생각이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히 총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사실 참된 이유는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중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겉사람의 파쇄는 당신으로 생각을 집중시키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영 안의 부담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 안의 부담을 만지지 못했다면 모든 생각을 다 합쳐도 영이 사용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자아의 활동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영안의 부담을 만질 수 있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또한 당신의 말을 통해 당신 속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영적인 불. 두 번째 요점인 불에 관하여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불은 공급의 문제로서 개인적인 방면은 헌신이 있는가에 달려있고 단체적인 방면은 교통 혹은 사역의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헌신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을 그분의 공급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지로 이끄실 것입니다. 단체적인 방면은 교통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교통이 없다면 불이 없습니다. 당신이 교통 안에 있다면 불을 만지게 됩니다. 이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닌 사역의 문제입니다. 사역이 있다면 불이 있습니다. 사역은 단체적인 것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면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방면에서는 헌신 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헌신에 문제가 생길 때 영이 문제가 됩니다.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없게 됩니다. 이 불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던지신 것입니다. 이 불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섬길 수 있고 핍박을 당하게 하며 목숨을 잃게 하는 복음입니다. 개인적인 방면에서 불은 완전히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제단 위에 드린 것이 얼마이면 불탐도 얼마입니다. 만약 헌신이 부족하다면 불은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결코 보류되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은 또한 빛비춤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에 있어서 우리는 다만 깨닫는 바에 따라서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로 볼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 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빛비추실 수 있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비춤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어떠한지를 보았다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불을 내리사 우리의 헌신을 열납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은 우리 자신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 위에 불로서 제물이 놓일 때 즉시 불이 내렸습니다. 헌신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얻은 빛비춤이 증가하면 헌신도 더욱 많아지고 더욱 철저하게 됩니다. 헌신이 철저할수록 제단의 불은 더욱 큽니다. 헌신은 빛비춤에 따릅니다. 우리가 얻은 빛비춤이 얼마이면 우리의 드림도 그만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빛비춤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을 때 불은 임하게 됩니다. 빛과 불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빛비춤 후에 헌신이 있고 즉시 그것은 불로 변합니다. 헌신이 철저할수록 불은 쉽게 일어납니다. 일단 불이 타면 다른 사람을 불사르는 것은 아주 신속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 불이 났다면 그 불은 아주 쉽게 번집니다. 심지어 나무도 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불을 부채로 꺼버린다면 영원히 불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마찰이 심할수록 불은 더욱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의 뜨거운 마찰이 필요하고 뜨거울수록 불이 일어납니다. 냉랭할수록 그것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많을수록 마찰이 심하고 그러면 자연히 불이 붙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길이 너무 용이할 때 종종 복음의 불을 끄게 됩니다. 영적인 노정을 많이 걸을 때 우리는 결코 자신이 노련하고 충분한 헌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단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단 위의 불이 주야로 꺼지지 않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처음 믿을 때부터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때까지 한순간도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 진보가 있을수록 생명이 더욱 깊어지고 그의 복음의 불은 더욱 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인하여 주님에 의해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다만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의 다른 방면으로서 구원과 거룩하게 됨과 칭의와 교회 등을 포함합니다. 이 복음에 포함된 것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우리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또한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은혜를 받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말하거니와 우리가 복음의 영을 가져와야만 형제자매들은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복주에서는 지금 복음의 불이 이미 붙여졌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복음 전파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 전파의 영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 모두가 새로이 헌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의 저자인 맥핸드릭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광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복음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뜨거운 불로 충만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단상에서 한마디도 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치면서 두세 마디를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집회 장소에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주 예수님도 외쳤으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여러 차례 크게 외친 것을 봅니다. 비록 맥핸드릭 형제님이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은사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복음의 영이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구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무디나 피니 혹은 스펄전에게서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맥핸드릭에게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형제에게 복음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결코 복음의 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사 중에서 복음 전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많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몇 사람을 일으키시지만 복음 전파의 영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마땅히 가져야 할 바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한면으로 우리의 헌신은 증가해야 합니다. 헌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단 헌신이 중단되면 복음의 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이 회복되려면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방면은 똑같이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단지 복음의 능력이 초기 교회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 느끼고 초기 제자들의 헌신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걸으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우리 몸에서 계속 불타오르고 먼저 우리 자신들을 불사르기 바랍니다. 위 형제에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위 형제님의 질문. 저는 세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제가 알고 전하며 듣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둘째는 사역 방면에서 저는 영적인 분량과 영적인 가치를 갖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역과 말씀 전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홍콩의 새 건물에서 모임을 갖기만 해도 아주 만족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느낍니다. 비록 홍콩이라는 데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셋째로 저더러 중국 남부 지방의 사역에 앞장서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저 자신은 이러한 재능이 없다고 느낍니다. 가장 좋다면 강건한 형제가 와서 이곳의 사역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에 따라 사역함. 네 형제님의 답변. 먼저 그곳 사역의 문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론 사역과 재능이 관련은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분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한 지방에 사람들이 얼마 있으면 다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실 때 다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오기를 희망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지방 교회 안에 장님과 절름발이와 귀머거리만 있다면 그들이 일어나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장님과 절름발이와 귀머거리도 최소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한 달란트를 내놓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혹 교회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를 가졌지만 100년 만에 겨우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다섯을 더하면 다섯 달란트를 가진 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모든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분량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북쪽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북지방은 여러분의 범위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의 사역은 여러분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큰 은사 있는 동역자가 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몇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의 일을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는 재능이 있고 강하며 큰 은사 있는 동역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앞장서서 시작하는 인도하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마땅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심 합의와 이를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동역자의 기도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동역자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결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사역에 적절한 안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반드시 조금 더 풀어놓지 말고 엄격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풀어놓는다면 모든 사람은 따라서 풀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긴장되지 말아야 하고 일은 엄격히 해야만 길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봉사는 단체적인 봉사이므로 결단코 사역하는 한 형제만으로 온 교회를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하는 일 같이 일을 하기 위해 어느 곳으로 사역자를 보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역자는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받아 어느 범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역자가 어떤 경계를 지나갈 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 넓지 못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과 몸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떤 동역자들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결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의 정상적인 사역의 노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자기가 있는 지방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람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함. 여러분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땅에 묻지 않고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배양과 훈련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일에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기도 집회와 성경 읽는 집회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배양함에 있어서 결코 지위나 돈이 있고 세상 경험이 있으며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선별하지 말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이해가 있으며 영적인 진보가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가 헌신한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상에 별 개가는 없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온전한 이해를 가진 한 형제가 있는데 그는 소위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려면 그가 이미 헌신한 사람인지 영적인 비결이 있는지 온전한 갈망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특별히 택하여 그들에게 시간을 쓰고 때로는 함께 일하고 때로는 구분하여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심지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잘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의 사상은 언제나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들을 배양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몇 사람을 키워냈다면 그들이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사복음서의 원칙은 주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온 회중에게 주지 않고 오직 열두 제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열두 제자가 주님의 모든 것을 120명에게, 120명은 3,000명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제자인 너희가 우리 사도들과 교통이 있고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과 사도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농학회의를 열 때 당신은 대통령을 초빙하여 의장으로 삼을 수 없고 의사토론회를 열 때는 홍콩 총독으로 주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왔다 할지라도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어떠한 모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할지라도 다만 방청하기에만 합당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 여러분의 배움이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많다면 설령 그들의 재간이 크고 그들의 경험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아래에 앉아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인도할 것을 명하였고 그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적인 표준으로 사람을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마음이 온전한 사람과 영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안 되고 그가 헌신하는 마음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몇 사람을 배양할 수도 있고 혹은 몇 사람을 당신 앞에 이끌고 와서 가르침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배양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몇 사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또한 디모데와 디도 개인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교회 가운데서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또한 디도와 디모데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선별하여 그들을 개별적으로 온전케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시골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광주나 홍콩으로 초청하여 그들로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훈련을 받게 하고 초신자를 위한 공과 신 두 가지의 과목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주를 한 기간으로 하여 두 차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 다시 일을 하도록 시골로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이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당신 자신이 친히 일을 해야 하고 둘째로 당신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도 결여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수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친히 사역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일하도록 밀어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당신은 많은 사람을 일하도록 밀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일평생 혼자 분주하게 다닐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이 도울 수 있도록 일을 안배해야 합니다. 100년 후에 우리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만일 온전케 되어 우리가 한 일을 이어서 할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손실이겠습니까? 여하튼 그들이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데리고 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얻기를 배워야 합니다. 방법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신방하며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을 시인합니다.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배양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만든 각본대로 누구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하나를 온전케 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만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가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이 앞장서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당신 자신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주제넘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우리가 쓰기에 충분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유용합니다. 우리는 너무 대담하거나 함부로 행하거나 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할까 두려워하여 우유부단하게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말했듯이 실로 이것은 재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음 몇 가지에 달렸습니다. 첫째, 스스로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며, 둘째로 사람들을 배양하고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노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나갈 길을 갖게 되시고 나중에 들어온 형제자매들도 뒤따라 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한 달란트 가진 자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함. 당신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 전체의 봉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섯 사람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달란트 가진 모든 일을 나타나게 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은 다 밖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에 어떤 것만 가져올 뿐 아니라 속의 것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강퍅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그의 속은 만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마 많은 시간과 기력과 기도로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형제 개인의 문제는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5년 내에 이것을 만질 수 있다면 그것도 빠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8년, 10년이 걸립니다. 시간은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